자, 오늘 말씀은 감사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제 새해가 벌써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새해에 계획하고 또 결단한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잘 지켜나가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 중에서 항상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잡고 진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예배는 저항이다라는 제목으로 또 예배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요. 예배입니다. 예배. 다시금 우리의 중심을 잡아 나가야 될 것이 바로 예배. 올 한 해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예배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끝절 시편 50편의 마지막 부분이긴 한데요. 전체를 함께 다루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50편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은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공적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들이 일상의 예배라든지 마음의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또 다루게 될 텐데 항상 공적 예배,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좀 편해지거나 또 우리가 나태해질 수가 있겠죠. 부득이하게 지금은 그렇게 온라인으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할 수 있으면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적 예배. 간혹 뭐 일상의 예배 중요하다고 해서 공적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적 예배, 주일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서 일상의 예배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직시하고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한번 띄워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서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기를 드린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드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영이라고 하면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 진리는 누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는데요. 성부 하나님께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예배 드려라. 그 예배가 가장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다니시며 자신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중심으로부터의 감사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일찍 오셔서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그때에 가만히 앉아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택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모든 일들을 실행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연약하고 부족할 때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가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근데 지나가서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려라. 그래서 오늘 10편, 50편 말씀은 공적 예배와 함께 이 감사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또 23절 오늘 본 말씀의 처음과 끝절인데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예배 드려라.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손을 내어놓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뻗다, 내어놓다. 그런 어원에서 출발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내어놓는 거죠.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아까 중심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 중심으로부터 나가는데요. 그리고 그 예배는 오늘도 설명하겠지만 일상에서 감사하는 자입니다. 일상에서 감사하는 자.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죠?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지존하신이라고 하면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 네 서원을 갚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한 모든 일들 다 갚고 행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 서운한 일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서운들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입다를 보시면 사사기에 있는 입다, 자기의가 강해서 이번 전쟁에 반드시 이기고 싶은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하게 되죠? 내가 이 전쟁 승리하고 돌아오면 돌아올 때에 제일 처음 맞아주는 환영해주는 사람을 산채로 제물로 드리겠다. 사실 이 서원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 서원에 얽매여져서 그냥 그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사사기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서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서원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신제사에 대해서 가증한 일이라고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 철없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긍휼히 보아주셔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서원 여러분들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뿌리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상의 서원의 그 중심에 어떠한 마음의 그런 동기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죠. 혹시나 올 초에 잘못된 서원을 하셨다면 다시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실 내용들이 다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5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사로 언약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특별히 아브라함과는 횃불 언약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동물의 사체를 쪼개서 반으로 놔두니까 하나님이 그 중간을 지나가셔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키고 말겠다는 생명을 건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정해 주신 것이죠. 시내산에서는 피로써 우리에게 약정을 해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첫 번째 언약의 시작이었습니다. 언약의 시작. 하나님은 생명 다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구약 성경으로부터 하신 말씀들을 충실하게 이어져 오시다가 신약에 이르러서 다 성취하시고 다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 언약, 그러면 그 언약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신 말씀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반복되네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더욱더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15절. 15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한 분들도 많으시죠? 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위기의 때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어려울 때, 그럴 때가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통계를 보니까 IMF 때보다도 코로나 때가 더 환난 때이고 어려울 때라는 답변하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위기의 때인 거죠. 위기의 때. 그때에 부르라라고 설명합니다. 부르라. 여기 부른다는 말씀은 인간적인 어떠한 타개책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생각해서 요리조리 피하면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견실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고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른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한다는 의미인데요. 신뢰한다는 의미인데 이 말씀은 결국 믿음으로 귀결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타나신 게 아니고 같이 배에 있었던 거죠. 배 밑에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워낙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병자를 고치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곤 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2년여 지나오면서 정말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더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3.1교회에서 지금 행정목사로서 섬기면서 방역 책임자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역에 관련한 일들을 우리 당회 보고도 하면서 그리고 우리 안부집사님들 또 행정실 연합해서 이 방역의 일들을 함께 돌아보고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확진자가 100명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수요예배 중간에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지나갔다는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허락을 받고 나와서 예배를 중단시키고 그리고 다 집으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것을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확진자가 100명도 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4,000명, 5,000명, 뭐 만 명도 간다고 그러죠. 그게 두려움이란 게 무엇인가? 그 당시에는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확진자가 지나가면 끝장날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저 몇몇 분들과 함께 이 위기의 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참 믿음이 없는 목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은 수천 명이 나타나도 우리는 담대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란 게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임을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저는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중자분들과 또 예배 드릴 때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그 연말 되면 우리 또 인선위원회 분들과 함께 우리 올 한 해 동안 헌신했던 분들에게 조그만 아주 소박한 선물을 나눠드리곤 합니다. 보내드리는데 선물을 드리면서 우리 중자분들이 작년 한 해 제가 한 것이 없어요. 제가 뭘 했습니까? 그냥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있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제 아들에게 왜 이렇게 일을 안 했니?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야단친 적이 없습니다. 주로 무엇으로 야단을 치셨죠? 예수님은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꾸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기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백부장의 믿음,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 믿음에 대해서 칭찬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어떤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을 하라.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싶잖아요. 일하고 싶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영생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믿어라. 좀 믿어라. 하나님을 좀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달라. 나를 좀 믿어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내가 좀 많이 섬기지 못했다고 뭐 그렇게 너무 어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관건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예수님을 믿어드렸는가. 예수님이 목자장 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3일 교회를 또 맡기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맡기시고 또 교회의 중자들을 맡기시고 또 부목사님들을 맡기시고 그러면 3일 교회의 사역들을 또 얼마나 믿어드렸는가. 그렇게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좀 이상한 말이죠. 다 믿는 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기서 건진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건지시겠다. 여호와 이레,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제자훈련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뭐 여호와 뭐 차드키누 뭐 등등해서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좋아하는 이름 우리 청년들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 건지신다는 이 표현이 바로 예비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끌적끌적 내 문제는 이렇고 저렇고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미 어떠한 문제 해결을 생각하고 계실 가능성이 많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건지시겠다. 그리고 건지시겠다는 확신과 함께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예배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감사예배자 또 다음 얘기는 또 어떤 얘기냐면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심에 견고한 하나님께 감사를 품는 자는 환난 때에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죠. 17절부터 20절까지는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내팽개치고 그냥 한 구석에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18절, 19절, 20절 도둑을 본적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그냥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물질을 더 우선하게 하고 이 도둑한다는 말은 여기 거의 뭐 물질에 대한 그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전히 돈이 내 가치에 우선이 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적극적으로 내가 지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동료가 되며 형제를 공박하고 그러니까 십계명 오계명부터 십계명에 있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킬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예배자, 일상의 예배자. 하나님은 이렇게 일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가식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왜냐하면 여기 16절에 보시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은 저 같은 설교자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죠. 말씀을 선포하면서 언약을 말하면서 일상에서는 제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근데 이 말씀을 신약으로 다 적용을 했을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말씀을 들었던 자들.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에게 1차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내는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일단 예배자가 아닌 분들은 하나님이 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크게 성경에서도 보면 좀 더 야단을 덜 치십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야단을 치시죠. 너 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사느냐. 올 한 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50장 앞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타나거든요. 예배 제물을 드릴 때에 아까워하는 자들에게 내가 네가 드리는 소나 양들을 가져가겠느냐, 네가 드리는 소와 양을 내가 먹겠느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방 신들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막 드려야 됐었거든요. 우상 숭배다 보니까, 우상이다 보니까 그냥 그 우상을 자기 이익으로 삼는 종교인들에게 그냥 막 드려야 됐습니다, 뭔가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달라고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삶의 예배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는 삶을 살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이고요. 그리고 위기 때에 환난 때에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인 거죠. 그리고 일상일 때에 평안할 때에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공적 예배에 이렇게 승리한 다음에 우리의 중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나타나는 거죠.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Think 와 Thank, 그러니까 생각하다와 감사라는 그 단어의 어원은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는 많이 생각하는 데서부터 나타납니다.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았을 때 성탄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이죠. 목자들이 천사에게 전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의 1차적인 반응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였습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생각한다. 생각할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그다음 그 전절에 있죠. 네가 이를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을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악한 일을 행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로바로 적결 심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연기된 심판은 하나님의 영원한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전도서 8장 11절 말씀처럼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에도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 감사 예배자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 심판 얘기를 할 때마다 기쁜 소식은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판 때가 되면 그 변호사석에 있던 예수님이 어디로 가게 되시죠? 판사석으로 가게 됩니다. 판사석으로. 예수님이 변호사 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정권을 받아서 판사가 되어주십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법정에 서면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가 해야 될 말, 우리가 말하면 뭐 어눌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다 대신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근데 판사가 되셔서 이제 판결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죠, 우리가. 그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심판을 면하는 자.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부끄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시편 50편 1절 2절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다 세상을 부르셨고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다. 여러분, 이 빛을 비추셨다는 이 말씀은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명체인 해와 달과 별 몇째 날에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죠?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넷째 날에 해, 달, 별이 창조되기 이전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첫째 날에 빛. 빛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 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함께 창조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늘 염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넓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의 삶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저에게 해코지를 하면 그 해코지만 당하면 너무 기분 나쁩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조금 더 넓게 보면 환경이 떠오르게 되죠.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저런 성격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서 오늘 이 시간 저한테 나한테 그러한 해코지 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이해가 다 됩니다. 이해가 되고 용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전체를 바라보는 거죠.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의 전부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근원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구원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오셔서 우리의 나의 구원이 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감사 예배자에게 마지막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선물을 주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 드리는 자에게 무엇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시키겠다고 말씀. 이 보인다는 말씀이 바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감사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감사를 던지며 나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 하셨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먼저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중심을 먼저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심으로부터 감사의 예배자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삼일교회 감사의 예배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흐뭇해 하고 계십니다. 그 흐뭇하심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성가대 찬양 이렇게 성대석에서 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이런 찬양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성가대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감사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올 한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되길 원합니다. 위기 때에 환난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길 원합니다. 일상에서 말씀을 지키며 감사 예배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예배로 은약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